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굴지의 전자제품 업체인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조이언트를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들인 조이언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강점을 가진 전문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제3의 공간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뜻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스마트폰 분야에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내 클라우드 시장은 미국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경 올랜도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올랜도 아메이 센터를 이동해 테러 희생자들의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어 경찰 관계자와 응급구조요원 그리고 의료진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조시 어니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참극을 견뎌내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절실히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 측에 총격범 오마르 마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이 다음 주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게 되면 유럽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과 프랑스가 경고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6일 장 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만일 영국인들이 다음 주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면 28개 회원국에서 하나가 빠진 이후의 날들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유럽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10년에 걸친 통합 과정이 분열로 전락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두 장관은 그러면서 유럽의 단결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것에 반대하던 영국 국회의원이 괴한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영국 노동당 소속의 존 콕스 위원이 16일 지역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에 맞고 흉기에 찔린 뒤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로 사건 현장 근처에서 5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콕스 위원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른바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콕스 위원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브렉시트와 관련된 행사들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려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또 영국이 EU 탈퇴를 지지하는 진영도 유세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해군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15일 중국 동부 저장성 저우산시 군항을 출발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림팩 훈련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출항에 앞서 진행된 환송식에서 왕하이 해군 부사령관은 이번 훈련이 양국군의 실속 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하다며 양국 간 신형 대국 관계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구축한 시안함과 호위함인 헝수위함을 비롯해 특수부대와 잠수부대 등을 파견합니다. 올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공화 양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미국 CBS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43%로 37%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CBS가 발표한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47% 대 41%로 트럼프 후보를 앞선 바 있습니다. 등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플로리다 아주 올랜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됐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앙골라 등 아프리카 나라들의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빈센트 브룩스 신임 미한연합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두 나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두 달 동안 주민들에게 하루 36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권장량은 600g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지난 4월 취임한 빈센트 브룩스 신임 미한연합사령관을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두 나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반복 시험 등은 동북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봉책은 북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각오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로 미국과 한국 간의 북핵 압박 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지휘부와 연대를 강화해 한국 정부와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팀이라는 단어는 함께할 때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에 약자가 된다고 언급하고 한미 군인들의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훌륭한 팀이 돼 튼튼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에 감사를 표한 뒤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역대 최강인 현재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브룩스 연합사령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이에 대해 한국군 지휘부와 협력해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브룩스 연합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브룩스 장군을 미한 연합사령관으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브룩스 사령관이 과거 대대장으로서 한국 근무 경력과 태평양 군사령관으로서 임무 수행 등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연합사령관에 취임한 브룩스 사령관은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난 1996년 주한미군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번 접견 자리에는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테런스 오셔너시 미 70군 사령관,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 등과 함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불가리아를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15일 다니엘 미토프 불가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대북 제재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불가리아 방문은 지난 1990년 3월 수교 당시 최호중 외교장관의 방문 이후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26년 만입니다. 플레 부넬리예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보리소프 총리도 윤 장관의 면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으며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불가리아에는 수십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 벌이를 위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앙골라 등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VOA 기자와 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앙골라를 방문 중인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이 멀리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행동과 수사 덕분에 세계는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re is the highest probability of the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in more than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현 시기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차관보가 북한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까지 북한을 겨냥한 건 아프리카와 북한 사이의 오랜 우호관계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비동맹 전통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는 대체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아프리카와의 이런 관계를 이용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황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지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8월 총 18명의 기술자를 탄자니아로 파견해 전투기 재생 작업에 관여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가 탄약과 탱크용 포탄 등을 생산하는데도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2015년 보고서에서 북한산 탱크 부품이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공화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지적했고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와의 무기 관련 거래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또 만수대 창작사를 통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기념비와 조각상에서 박물관과 경기장, 심지어 궁전까지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세네갈과 나미비아, 앙골라, 베닌, 보츠와나,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적도기니, 짐바브웨가 북한이 만든 건축물을 보유한 상태로 이 중 나미비아는 최근 자국 내 탄약공장을 북한이 건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로이터통신이 유엔의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콩고민주공화국에 권총 등 무기를 제공하고 대통령 경호와 특수부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교관 30여 명을 파견했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과 아프리카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컨트리맨 차관보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이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관계를 얼마나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을 통한 대북 압박 외교와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엘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우간다 간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 협력 중단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에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한 친북 성향 인사가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된 뒤에 나온 입장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외교협력부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스페인 영토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에 조력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외교협력부는 스페인의 친북 인사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씨가 14일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된 뒤 이 사건에 대한 북한 연루 가능성과 베노스 씨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페인 외교협력부는 다만 베노스 씨 체포권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행정부가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북한 내각의 외곽기구인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특별대사인 베노스 씨는 지난 14일 무기밀매 혐의로 체포됐다 곧 풀려났습니다.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엘문도 신문은 베노스 씨가 15일 엘 벤드렐마은의 예심법원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베노스 씨가 연루된 무기 밀매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그에게 15일에 한 번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노스 씨는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판사는 그에게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통고했습니다. 베노스 씨는 14일 지중해 연안의 타라고나시에서 시민경비대에 체포됐으며 당시 불법 개조된 총기 3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복수의 소식통은 엘문도에 베노스 씨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밀매단으로부터 총기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이 무기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으며 스페인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노스 씨는 국제 친북 단체인 조선우호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 연고를 두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북한을 방문한다고 최근 현지 매체에 밝혔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귀족 지주 가문에서 태어난 베노스 씨는 15살 때 귀족 신분을 감추고 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의 관심은 16살 때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행사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만난 뒤 시작됐습니다. 베노스 씨는 지난 2000년 조선우호협회를 설립했고 그 공로로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의해서 특별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올해 42살인 베노스 씨는 조선은 하나라는 뜻의 조선일이라는 한글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에 맞서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북한군 수뇌부가 이런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한국의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진 것은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한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당시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 등이 나서서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지할 수 없다며 핵무장론을 공식석상에서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핵무장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대국에 대한 야망을 거듭 드러내면서 한국 내 핵무장론은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 북한의 핵무기가 수십 개로 늘어나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경우 한국으로선 북핵 위협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런 한국 내 핵무장론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9일 담화를 내 북한 고위 당국자로서 처음 한국의 핵무장론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담화 내용입니다.
대결에 공분하다 못해 요즘은 북핵에 대응한 핵무장화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 남조선 괴뢰들이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명분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북한에 200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자신들의 핵 우위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남한의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는 더욱 안전해지고 북한의 대미 협상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것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론이 본격화할 경우 미, 한일 동맹 등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겉으론 핵무장론을 비난하면서도 내심 이를 반기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압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측면, 나아가서 자신들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비핵화 논의 자체가 한 번도 문제에서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이걸 또 즐기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전망은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군당 한국 군 당국이 어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고강도 해상 기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인데 북한군은 NLL 인근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16일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어선 단속 등을 빌미로 국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NLL 사수를 위한 고강도 해상 기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해군 장욱 중령의 1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해상 기동 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으로 훈련 목적은 적 도발에 대비한 대비 태세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서해 NLL 근해에서 북한 어선 200여 척이 조업 중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7배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어선의 조업 증가에 따라 북한 단속정의 활동도 더 활발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어선의 조업 활동 증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민 먹거리 해결을 위해 물고기 잡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70일 전투에 이어 이달부터 200일 전투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월은 꽃게가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꽉 차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NLL 해역에서 남북 어선은 물론 중국 어선까지 합세해 조업 경쟁이 벌어지는 시기로 이를 단속하는 남북한 함정 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모두 6월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서해 NLL 인근의 군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서해 NLL에서 북쪽으로 6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고암포에 공기 부양정 7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연평도에서 동북쪽으로 12km 떨어진 무인도 아리도에 20m 높이의 철탑 구조물을 세우고 고성능 영상 감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이 NLL 무력화 시도를 하는 건 NLL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말로는 NLL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키고 있다. 왜? 내려오면 우리 해군이 가만 놔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왜 NLL 인근의 세력을 강화하느냐. NLL 인근에서 자기들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해군 이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오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적 경비함이 서해 NLL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한 국지도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번 NLL 사수 훈련은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22함을 비롯한 함정 20여 척과 코브라 공격 헬기와 KF-16 전투기, 링스 해상작전 헬기 등 항공기 10여 척도 참가합니다. 아울러 도서기지의 대공 방어와 주둔지 방어 훈련, 그리고 적의 수중 침투 대응 훈련 등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각각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또 기업인 출신이죠. 도널드 트럼프로 좁혀졌습니다. 두 후보는 그동안 북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크게 다른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조은정 기자와 함께 두 후보의 한반도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민주당에는 클린턴 후보, 공화당에는 트럼프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두 후보의 외교안보 구상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확장하고 대외 문제에 필요한 개입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정책 구호는 함께하면 강하다인데요. 국내외 문제에서 국론 통일과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말자는 입장이고요. 또 미국의 국익을 따져서 동맹 관계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
트럼프 후보의 정책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인데요.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미국의 번영과 부강에 더 힘쓰자는 것입니다.
네. 자, 두 후보의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외교안보 구상 역시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후보는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해 있는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관련 연설을 들어보시죠.
The countries we are defending must pay for the cost of this defense. And if not, the U.S. must be prepared to let these countries defend themselves. We
have... 트럼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방어하는 나라들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하거나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예,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금 동맹국의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클린턴 후보는 이 분담금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클린턴 후보도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트럼프 후보가 정계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 같은 지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이후 많은 동맹이 분담금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맹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클린턴 후보가 북한과 관련돼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가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한국, 일본 등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죠.
예, 클린턴 후보가 지난 2월 4일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을 들어보시죠.
And we do have to try to get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o work with us to do everything we can to confine and constrain them. But what Secretary Carter is looking at.
클린턴 후보는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언젠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하와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며 영내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통제하고 또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동맹국들과 함께 기존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클린턴 후보는. 자,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의 북한 문제 해법은 무엇입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I would speak to him. I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클린턴 후보도 같은 주장인데요. 다만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하고 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북 정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한반도 정책은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공화당 주류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지난주 공화당의 안보 의제를 발표했는데요.
네.
한반도 관련 정책에서 트럼프 후보보다는 클린턴 후보와 비슷했습니다. 공화당은 안보 의제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등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고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미치광이로 묘사하며 그를 제거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역시 우호적이진 않군요.
네네.
북한도 미국 대선 후보들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게 있죠.
예,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미국민이 결단코 선택해야 할 후보는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에 이란식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우둔한 힐러리보다는 조선과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라 해야 할 것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한반도 구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두 달 동안 주민들에게 하루 36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2% 줄어든 건데요. 유엔 권장량은 하루 600g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4월부터 6월 초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1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올 2분기 북한의 배급량은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보다도 10g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2%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서는 12% 감소한 규모라고 코슬레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지난해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보리와 밀, 봄감자 등 이모작 작물을 수확하는 6월 이전에는 전년 가을 추수한 쌀과 옥수수가 주요 식량원입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정보조기경보국 2015-16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총 곡물 생산량은 542만 톤으로 전년보다 9%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쌀 수확량은 도정전 기준으로 195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6%, 옥수수는 230만 톤으로 3%가량 감소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015-16 양공연도 기준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 가운데 30만 톤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해도 여전히 39만 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식량 부족분은 지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여성 외교관 비율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도 이 같은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해외에 파견된 전체 외교관 중 여성의 비율이 4.7%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무성 직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15%며 이 가운데 국장급 5명, 부국장급 6명, 부서장이 9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심사한 위원회는 북한의 외교관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너무 적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4년 만인 올해 북한이 다시 위원회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새 보고서에서 해외 파견된 외교관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4.9%라고 밝혔습니다. 14년 전과 비교해 0.2%포인트 증가했을 뿐입니다. 또한 외무성 내 여성의 비율은 16.5%, 그리고 국장 7명, 부국장 9명, 부서장 11명 등 14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도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무대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아직도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여성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판사 중 여성의 비율은 11.9%,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2% 등으로 지난 2002년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2011년 조사 결과 북한의 낙태율이 결혼 여성 1,000명당 9.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라며 생명의 위협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 태아의 기형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 시술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인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각국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심의합니다. 2001년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2002년에 처음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2005년에 첫 심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제출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6월 16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가족 송금의 날입니다. 해외 이주민들이 고국에 보내는 송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장마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턱없이 높은 중개 수수료를 내면서 송금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카나오 응원재 총재는 국제가족송금의 날을 맞아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금이 개발국 사회구조의 재건을 돕고 경제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담보할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지난해 현재 전 세계에 2억 5천만 명의 해외 이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 규모가 4,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추산한 이주민들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64%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 내 탈북민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북 송금 비율이 2012년 47.4%에서 지난해엔 64%로 해마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 임순희 연구위원입니다.
본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그 저축했다든가 모아준 돈을 혹은 가끔 뭐 빚을 내서라도 가족에게 보내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송금 횟수는 연평균 1.56회. 한 번 송금할 때마다 평균 $2,000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2만 9천 명 가운데 성인 1만 명이 연간 $2,000 정도를 북한에 송금한다면 해마다 미화로 2천만 달러 이상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국제 관례와는 달리 일부 중개 수수료만 제외하고 북한 내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의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강미진 씨는 15일 VOA에 대북 송금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무려 30%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30%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거치고 한국에서 중국 걸치고 중국에서 북한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떼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보내는 건 가족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브로커가 해먹어야 되니까 브로커,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북한 브로커 10%씩 떼먹으면 좀 그나마 양심이 있는 브로커고요.
강 씨는 수수료로 50%를 가져가는 북한 내 중개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 받을 임자를 안 쳐놓고 그러니까 50% 줄 건데 70% 가졌다고 해라. 안 그러면 나 돈 못 받는다. 이러면 가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년 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정모 씨는 15일 VOA에 이런 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보낸 것도 출전 다 받았다 이러고 눈물 뚝뚝 떨구면 집에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돈 제대로 못 받았더라고. 거기서 피해 먹었으면 됐지. 거기서 뭘 더 바라냐 하니까 아야 전상한테 먹었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고생이네 앉아서.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인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15에서 30%의 수수료가 자리를 잡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전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기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하는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낮게는 15%까지 지금 내리갔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 몫을 챙기기 때문에 따로 그리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그쪽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도 한데 그런 가정을 찍은 동영상도 있는데 설사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 줬다고 해서 후에 일이 있으니까 좀 달라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 한국 NK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는 북한 내 송금 전달에 보위부 등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공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보내왔느냐, 언제 받았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가족들한테 협박을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편을 봐주고 그들한테 어떤 뭐 좀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준다든지 이렇게 협력을 내서 공생하는 그래서 이제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감시 그런 통제 시스템이 아래 말단에서부터 이제 그 와해되는 그게 물타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세계 평균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액수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은행들은 대개 2, 3천 달러를 외국에 송금할 경우 6달러에서 10달러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돈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고 웨스턴 유니언 같은 일부 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송금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법한 신분이 없어 현지 은행 계좌를 열기 힘든 이주 노동자들은 비공식 통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높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국제 송금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7.9%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높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회원국들과 관련 중개업체들의 규제를 낮추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송금 중개업체인 아지모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인 16일 하루 동안 모든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전문 송금업체인 다브슬리는 유럽에서 이주 노동자가 아프리카로 100달러를 보내면 평균 12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이런 노력들을 그저 부러움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미진 씨는 대북 송금 중개 수수료가 국제 평균 정도만 따라가도 탈북민들은 무척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정말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통제 안 하면 그렇게 수수료가 비쌀 필요는 없잖아요. 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속혀가면서 뭐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그 센 걸 요구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 압박을 하면서. 그렇죠. 통제를 안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걸 뭐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떼먹으려면 아마 점점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걸 통제하고 뭐 죽이고 막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힘 있는 놈들 해먹으니까 그렇게 비싼 거지.
하지만 이런 높은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15일 VOA에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의 송금을 경제가 아닌 정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제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북한 당국의 이런 태도는 해외에 망명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국 방문을 허용하고 송금도 장려하는 쿠바 정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성명에서 송금을 통해 개발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40개 나라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하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런 국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삼통 문제가 해결돼야 송금 문제도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한이 원래 이야기했던 삼통, 통행, 통신 그런 부분들이 통행 그게 다 이루어지면 해결이 되는 거죠. 남북한의 자유 왕래, 뭐 통행, 통신 이런 부분들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남북 간의 자유 왕래 교류가 공식화되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거죠.
뉴스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보건 또 의료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앞으로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의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은 현재 남북한의 보건 환경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소장은 지난 9일 세계적 건강 불균형과의 전쟁을 주제로 세계 한인 의사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을 설명하며 특히 남북한의 질병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Disease pattern is very different. The disease pattern in North Korea is like the same in 1980s in South Korea.
북한의 질병은 1980년대 남한에서 발생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며 북한은 세균성 질환,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다는 겁니다. 신 소장은 남북이 서로 반대 환경에 노출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is kind of difference continues and some kind of unification occurs abruptly, there will be a great disaster.
만약 갑자기 통일이 된 뒤 남쪽의 바이러스 질환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북한 어린이 절반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남한의 젊은 층도 북한에서 흔한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질환에 면역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신 소장은 특히 지난 2012년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어린이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천일염이나 해산물에 포함된 요오드를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성인이 돼도 키가 140cm를 넘지 못하고 지능지수도 10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소장은 요오드 결핍으로 신체적으로 뒤처진 북한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단순히 의료시설과 치료약 등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신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의료진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 소장은 북한의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하며 천연물이 가득한 보물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백두산에는 굉장히 독특한 천연물이 많아요. 북한의 논문을 다 저희가 다 봤는데 거기님이 그런 약을 가지고 환자한테 써본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남쪽에선 하기 힘든 임상시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네.
그중에 효과 있는 거를 빨리빨리 찾아서 우리의 현대적인 기법으로 약품화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이 학문적으로 가치도 있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신 소장은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10가지 연구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We selected most 10 priority R&D projects. And the first one is rapid molecular diagnosis system for
한국에서 개발한 다재내성 결핵 진단 기계를 북한 환자들에게 시험해 보는 연구. 북한 당국이 비형 간염 환자들을 제대로 진단 관리하는 방안, 백두산에만 있는 천연물을 신약으로 개발하는 연구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신 소장은 또 소아 백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를 북한과 함께 진행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 골수성 백혈병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게 왜 많은지를 우리가 역학 조사도 하면서 요새 이제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쓰면 감염과 백혈병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걸 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게 되면 그거는 완전 이 노벨상 감이 되는 거고.
신 소장은 남북한이 이들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한다면 10년 안에 노벨상 수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는 조금씩 흐려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30도, 양덕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오전부터 구름이 끼는데 오후 들어서는 구름 양이 차츰 많아지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4도, 중강 아침 13도, 낮에는 28도, 희천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 신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원산과 장전, 평강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고요. 장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2도, 풍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원산 역시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고 흐린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 오늘 구름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1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방문해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경 올랜도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아미웨이 센터를 이동해 테러 희생자들의 가족과 생존자들을 약 2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어 시내 모처로 이동해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참극을 견뎌내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절실히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 측에 종격범 오마르 마틴과 관계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올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공화 양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미국 CBS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43%로 37%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CBS가 발표한 지난 5월 조사에서도 지지율 47% 대 41%로 트럼프 후보를 앞선 바 있습니다. 등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됐습니다. 또 조사 결과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는 유권자의 비율은 51%였고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35%에 그쳤습니다. 세계 굴지의 전자제품 업체인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조이언트를 인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들인 조이언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강점을 가진 전문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제3의 공간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뜻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스마트폰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내 클라우드 시장은 미국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것에 반대하던 영국 국회의원이 괴한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영국 노동당 소속 존 콕스 의원이 16일 지역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에 맞고 흉기에 찔린 뒤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로 사건 현장 근처에서 5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콕스 의원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른바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콕스 의원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브렉시트와 관련된 행사들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역 지브롤터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려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해군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중국 함대는 15일 동부 저장성 저우산시 군항을 출발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림팩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출항에 앞서 진행된 환송식에서 왕하이 중국 해군 부사령관은 이번 훈련이 양국군의 실속 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양국 간 신형 대국 관계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국축함 시안함과 호위함인 헝수이함, 종합보급함, 의료지원선, 잠수구조함 등 군함 5척, 그리고 함재헬기 3대, 특수부대, 잠수부대 등을 파견합니다. 영국이 다음 주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하게 되면 유럽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과 프랑스가 경고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6일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일 영국인들이 다음 주 EU 탈퇴를 결정하면 28개 회원국에서 하나가 빠진 이후의 나를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유럽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10년에 걸친 통합 과정이 분열로 전락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